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고요. 또 아주 멋진 세리머니를 가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성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성공이다. 나는 내 스스로가 인정받고 싶어서 해외 진출을 했다, 도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개발적인 차원에서 좀 들으면 멋진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자기개발적인 이야기가 동의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인생 성공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성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마지막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과부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인자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실 때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여기서 유언을 남깁니다. 4장 7절 8절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은 믿음만 보신다고 합니다. 믿음과 무엇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만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믿음만 본다라는 것이 교회 살다시피 하고 교회 일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순진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있는 단어가 있죠. 선교적 제자. 선교적 제자는 우리의 삶 전체가 제자라는 것이거든요. 교회일, 세상일, 선교, 시즌, 일상, 노는 것, 예배가 구분이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이원론적이지 않거든요. 1분 1초 모두가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심플하지만 1차원적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셋, 재해석, 집중입니다. 먼저 리셋입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도 인정받고 스스로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온 거죠. 우리가 남몰래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본인도 자신이 하는 행동에 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화의 첫 대화를 보면 애써 있는 척을 하며 본의를 숨긴 채 2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냥 이 문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과 5절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질문을 역추적을 하면 이 니고데모의 이 순진한 질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제자, 즉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이것을 나를 설득을 시키거나 믿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참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이고 선생님입니다. 누구의 제자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랍비들의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니고데모에게 와서 말씀의 의미를 묻지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가서 말씀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게다가 질문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간 거죠. 니고데모는 돌려 말하는데 이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T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F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많은 대화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본질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앞에 질문과 생각하면 이건 질문과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본의를 아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셋, 다시 태어남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참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그러자 4절에서 이렇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제가 작아져서 다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장난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능통한 매우 사람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좀 설명한 부분이 성경에 한 부분 나옵니다. 디도서 3장인데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시 태어남을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팔린 게네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팔린이라는 의미는 again, 다시라는 뜻이고 게네시아는 게네시스,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의 영문명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차량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팔린 제네시스, 새로운 창조입니다. 리셋. 몸이 커버린 우리가 작아져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리셋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 기억이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은 죄에 지배받고 있던 내 생각과 가치관이 물과 영으로 리셋되는 겁니다. 물과 영으로 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보이시죠. 그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인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고 그 사인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표적이죠. 이렇게 게시판이 되어 있으면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어떤 것을 보라는 거죠. 이게 표적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된 것에 대한 해석이 좀 부차적인 해석이 좀 있지만 본질적인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존재 자체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더 훌륭한 존재로요. 맛없는 포도주가 아니라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생,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벽하게 변한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인데 나를 나대게 하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존재가 바뀌어야 될까요? 디도서 3장 3절은 인간이 처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여,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미워한 자다. 다시 태어나기 전, 중생되기 전 인간의 상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범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인간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존재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반성과 깨달음으로요? 상담으로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과 영으로. 이 요한복음에는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water and spirit입니다. 물과 영으로.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물과 영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물과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어둠의 지배를 받던 내 이전 존재는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전에 내 생각과 가치관에 좀 예수님의 성경에 좋은 말씀을 더해서 나를 더 가치 있고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지점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거든요. 종교는 인간 문제 해결을 인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 시작을 성령께,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종교적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성령으로 존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첫 번째, 성령으로 리셋되는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재해석입니다. 재해석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존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요. 이 재해석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유의할 점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재해석의 주체인 성령을 우리는 너무 합리적으로 대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현대사회에서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진 이유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질병이 생기면 이제는 교회로 가지 않고 상담사나 정신건강의사에게 갑니다. 더 이상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와 의사에게 가야죠. 네. 잘 가야죠. 적극적으로 가야죠. 목적에 맞게 가야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새로운 존재가 탄생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한 감정만 치유되는 곳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의식을 우리는 세례라고 하죠. 성령으로요. 상담이나 병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 안 변해. 저도 툭툭 나옵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해. 그런데 여러분, 바위에 물이 떨어지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더디지만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시킵니다. C.S. 루이스라는 한 기독교 저술가가 이 시대를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한 책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탄끼리 대화하는 형식을 가지고 온 책이거든요. 책의 제목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참내기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는지를 알려주는 한 30가지 정도의 주제를 담긴 소책자입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단위대, 교회를 수단으로 취급하게 하라.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수법이야. 그리고 교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실망감이나 맥이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유혹이 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세 스스로의 연약함에 매몰되어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단의 전술과 계략을 뚫고 나오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성도 안에 있는 성령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감히 사탄 주제에 하나님의 영을 가라고 합니까? 결코 사탄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교묘한 사탄은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성도의 삶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성령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너야. 그게 내 모습이야. 그게 네 모습이야. 초라하고 비참하게 계속 만들어버립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성도를 유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됐어도 아직 영적 나이는 대소변도 못 가리는 나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을 못 넘어가기 때문에요. 또 하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니까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여러분, 저도 많이 상담을 받습니다. 아직 내 과거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이요.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속 벌을 주시는 것 같대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 심각한 왜곡된 재해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복음이요.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고 재미없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요. 자유하게 만드는 소식이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해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재해석은 겸손의 재해석이지 폭력적 재해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첫 번째 오해 극단에 있는 생각입니다. 한 20년 전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주인공의 아들이 동네 학원 원장에 의해서 유괴되고 살해가 됩니다. 이 비극 이후 여주인공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런데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이 범인은 이미 종교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믿으며 아주 평안한 상태로 여주인공을 마주하는 겁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받은 이 평안을 당신도 누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폭력적 재해석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재해석은 은혜와 겸손의 재해석이지 폭력의 재해석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야죠. 기도하며 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 용서받았고 당신도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성령의 왜곡된 해석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사람의 용서도 필요 없고 다시는 회개도 필요 없다라는 극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방탕적 율법 폐기론까지 가서 은혜를 심각하게 오용해버립니다. 이들에게 구약의 말씀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재해석은 겸손의 해석으로 나아가지 폭력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재해석은 과거의 삶을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넘어지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집중입니다. 이 집중은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중은 뭐 에너제틱하게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내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F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많잖아요. 하지만 E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많아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발 손들지 말라고 일어나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충분히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집중함은 성령이 재해석되는 재해석시키는 삶을 끝까지 밀고 가는 용기와 인내입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의 방향입니다.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우리가 곧 서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리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표대가 끌고 가는 겁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시속 몇으로 가, 스피드가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걷다가 뛰다가 터덜터덜 걸어도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내 삶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지금의 현재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재의 삶을 지금 주변을 바라보게 합니다.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현타가 온다고 하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치 바위에 물 떨어지듯 정말 정말 느린데 영적인 추락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10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요즘에는 쉽게 남들과 비교까지 돼서 현타에 비교까지 된 거에 한 대 맞으면 정말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외치는데 이런 영적인 현타와 비교의식까지 갖게 되면 그냥 팀방에서 사라집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미워지고 내 삶은 왜 이런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틈만 보이면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현재에요.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가 가진 스펙은 뭐? 너 지금 얼마 모았어? 너가 가진 자산은 얼마입니까? 노후는 준비됐습니까? 현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마십시오. 이 말도 결코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니까요. 매우 또렷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누구나 서게 될, 얼마 안 있어 서게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믿음만 보시니까요. 여러분 사탄은 좀 휴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얘는 휴가도 안 가요. 놀지도 않고요. 여기에만 올인합니다. 여기에만 올인해요. 너 뭐 있어? 준비돼 있어?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 제가 이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결혼에 있어서 연애를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믿음도 신앙도 아니고 돈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어떤 사회적 지표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못하는,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탄이 휴가 가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 형제요. 3년간 돈을 많이 모으면 한 20억 모을 수 있냐? 사탄은 이 시대의 인간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가 뭐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40, 50대가 뭐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요. 20, 30대가 뭐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요. 10대, 10대 후반 아이들이 뭐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거기에만 올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또 막 집중한답시고 힘을 잔뜩 주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보다 더 집중하여 우리한테 눈 한번 깜빡하지도 않게 지켜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탄보다 더 초집중하여 우리를 붙드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린 잘 성령을 계속 재워요. 네. 뭔가 어떤 능력적인 것만 할 때 막 성령이요 성령이요 하는데 일상에서 성령을 계속 재워요.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많이 하시죠. 올인하라. 한국전쟁이 끝난 한 2, 3년 뒤에 국어학자 이희승 씨가 수필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딸깍발입니다. 중학교과 고등학교 문학책에 있습니다. 이 수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딸깍발이라는 것은 남산꼴새님의 별명이다. 왜 그런 벼로가 생겼느냐 하면 남산골 샌님은 지나 마르나 남악신을 다녔으며 마른 날은 남악신 굽이 굳은 땅에 부딪혀 딸깍딸깍 소리가 유난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필에서 남산골 샌님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꼬장꼬장한 고지식한 모습에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수필이 길지 않거든요. 읽어보면은 저자가 이 꼬장꼬장한 사람을 남산골 샌님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내면에 담긴 용기와 진실을 치켜세우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현대에는 너무 약다. 전체를 위하여 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만 약다. 백년대계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앞의 일에만 아름아름하는 고식지계에 현명하다. 염결에 밝은 것이 아니라 청렴하고 결백함에 밝은 것이 아니라 극단의 이기주의에 박다. 이것은 실상은 현명한 것이 아니오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께에 제가 빠져서 속아 넘어갈 현명이라고나 할까? 우리 현대인도 딸깍바리의 정신을 좀 배우자. 첫째 그 의기를 배울 것이오. 둘째 그 강직을 배우자. 그 지나치게 청렴한 미덕은 오히려 분간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가 이 딸깍바리새님이 지키는 가치와 이념보다 훨씬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이 인간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이렇게 집중하며 사는데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상을 새롭게 상상하라. 세상을 새롭게 상상하라. 여러분, 망상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우리가 서게 될 그 하나님 앞을요. 우리가 서서 찬양하게 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천상예배에 참여할 그 나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그 상상이 지금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이 상상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상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상하면 이상해 보여요.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고 있어. 이상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현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 안 통하고 재미없고 이상하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게 상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도 사이사이 시간시간마다 우리의 일상은 힘이 듭니다. 선교를 간다 하면 눈초리도 받아야 되고요. 왜 눈초리 갑니까? 자기는 휴가 가는데. 나는 휴가로 선교로 휴가를 가고 휴가로 선교로 가는데.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고난도 찾아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가끔씩 현타가 옵니다. 인생이 초라해지고 지긋지긋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에 더 집중해야 돼요. 예전에 한계령 넘어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30cm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집중을 하고 깜빡이 잃고 핸들을 붙잡고 정말 집중을 해서 한 1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거북이처럼 기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영을 넘어가자마자 마치 꿈꾼 것처럼 안개가 걷히더라고요. 안개가 없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성도는 저는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집중하면서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상상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홀려야 됩니다. 가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집중해야 되니까. 예. 네. 집중을 너무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계속 소리를 지르고 노래하고 외치면서 갔습니다. 투정과 불평을 하면서도 걸어가고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면서도 걸어가고요. 한탄하고 싶으면 한탄하면서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이 망상이 아니라 완벽한 현실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5만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험생이 계십니까? 복음에 더 집중하세요. 취준생이 계십니까? 복음에 더 집중하세요. 혹시 너무 바빠가지고 겨우겨우 예배 오신 분 계십니까? 복음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좀 아픈 분이 계세요? 복음에 더 집중하세요. 이런저런 나이가 좀 들어서 삶에 이곳저곳에서 은퇴하신 분 계십니까? 복음에 더 집중하세요.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살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복음에 집중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고 여러분이 이 순간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믿음만 보신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은 사라지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잘했다 칭찬받는 그 상상을 그리며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상상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에
이 세상 살 동안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림 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지금의 현재를 이끌어가는 삶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